문둥병은 어떤 병입니까? 문둥병은 it's a contagious disease, 전염병이죠. 뿐만 아니라 문둥병에 걸리면 걸린 그 사람은 소망을 잃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서 isolate 되어서 식구, 친구, 이웃, 부모와도 완전히 separate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특별히 문둥병에 걸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 집안에 대대로부터 조상적부터 죄가 많아서 그 죄로 인해서 저런 병을 걸리게 되었다라고 그 문둥병 걸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린 그 당사자는 병에 걸린 정말 죽을 병에 걸린 것만으로도 힘들고 어려운데 사람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죄가 많아서 그렇다라는 그것 때문에 더욱이 감당하기가 살기가 어려운 그런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1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거는요, 이 유대인의 배경 속에 사마리아, 사마리아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 긴장해야 됩니다. 굉장히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보다도 못한 존재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절대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에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의 땅에 발을 들여놓으면 그 사람은 완전히 부정탄, 부정해지는 더러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날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가는데 그 가시는 길, route 가운데 사마리아의 경계지역인 그 유대의 경계지역인 사마리아 땅을 통해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시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그냥 뭐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 요즘으로 말하면 GPS가 가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셨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보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신데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시게 된 거는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정말 소외된 그 이방 사람들, 그 영혼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예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마을에 가셨죠? 그 사마리아 땅 마을에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셨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와요?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Jesus, help us. 예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그 소리였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부르는, 예수님을 향한 소리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18절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사마리아 땅에 있었으니까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문둥병자들은 정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 엄청난 핸디캡을 가진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었죠. 또 더군다나 병, 죽을 병, 부정한 병인 문둥병에 걸린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상대하지 않는 사마리아인들, 문둥병자들이지만 그들이 한 가지 희망을, 작은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희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찾아가 보자,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보자라는 그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상황이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당시에 부정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 예수님도 유대인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나오게 되면, 유대인에게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이 보고 화를 내면서 그 부정한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개만도 못한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돌을 던져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오기가 이토록 리스키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죠? 오늘 12절 끝부분 13절 말씀해 보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have mercy on us.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보시는 그 가운데서, 디스턴스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 사람이 소리치니까 그 소리가 작았겠습니까? 그렇게 작지 않죠. 큰 소리였죠. 더군다나 지금 정말 온 전심을 다해서 소리치는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와달라는 그 소리를 들으셨을 때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보시고 이르시되, 소리를 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그 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Show your body to the high priest. Priest. 여러분, 좀 생각해, 또 하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문둥병자들 그 몸을 보이라는 것,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세요.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말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은 바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정말 자기네들이 유대인인 것을 너무나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정말 유대인들밖에 없다라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문둥병, 사마리아인들, 문둥병자들이 오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절대로 있지 않죠. 그런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들 가운데 서로 막혀있는 담들이 뚫리는 역사를, 이제 그 막혀있는 그 관계들이 뚫릴 수 있도록 그러한 역사를 행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게 여겨지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비록 세상에서는 천하고 낮고 별 볼 일 없다고 여겨지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은혜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문득병자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는 것은 너희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보좌 앞에 나올 때 담대하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격지심 같은 거 내려놓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 저는 내일은 교회를 가지를 못하겠습니다. 왜요? 감사주일인데 왜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다들 자기들이 도네이션하고 또 이런저런 감사만찬을 준비하느라고 다들 이것 제공하고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수고하는데 자기는 그런 형편이 되지를 못해서, 그럴 상황이 되지를 못해서 자기는 교회에 오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전화를 듣는데, 받는데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들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생각들, 그런 쓸데없는 안 해도 되는 생각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thank라는 그런 감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사실은 think, 생각한다라는 거기서 시작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감사한 것들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이 감사한지, 감사하는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 올 한 해 동안도 감사한 일들을, 내가 경험한 감사를 한번 세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가운데서 감사한 일들을 여러분들 경험하신 일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감사의 내용들, 그러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더욱 감사로 충만한 우리 리아이밸리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제 자신도 올해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올 한해도 주님의 교회에서 이제 1년 7개월이 됐는데, 1년 7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을,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매일매일 감사로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참 감사합니다. 또 하나, 특별히 최근에 제가 감사한 그 일, 지난번에 우리 목양 모임 하면서 우리 목자님들하고 같이 나눴는데요. 이 목회를 하다가 보면 아빠 노릇을 하기가 참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체크를 하지 못할 때, 아이들한테 더 마음을 이렇게 주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점점 더 느낍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면 들수록 이 티피컬 한국 아버지의 모습이 저한테서 많이 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보니까 저도 점점 자녀들에게, 아이들한테 무뚝뚝해지고요. 그러면서도 시도 때도 없이 애들한테 잔소리를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산 시간이, 한국에서 물론 태어나기는 했지만 여기서 살은 시간이 더 많은 1.5세입니다. 그런데 저도 역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티피컬 한국 아버지의 그 피가 제 몸속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자주자주 점점 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으로 편지 한 장이 날라왔습니다. 저희 두 아이들, 큰아이 둘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니까 저희 큰애, 큰딸 아린이가 National Honor Society라는 데 뽑혀서 그거 거기 들어가는 인덕션 세리머니에 부모들이 오라고 하는, 부모에게 오라고 하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제가 그 National Honor Society, 저도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뭐 다 나왔지만 저도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아린이한테가 그 거기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편지를 받았을 때 제가 제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린이가 이제 1년 반 있으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대학에 가는 거는 보통 이제 집을 떠나는 것, 부모의 품을 떠나는 걸로 여깁니다. 저희 큰아이에게 그런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한편으로 고등학교 때 이 National Honor Society에 들어가는 것이 아린이에게 앞으로 대학을 가는데 많은 그런 학생들이 어드밴티지가 많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후에 제가 아린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도대체 뭘 했냐?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National Honor Society에 들어가게 됐냐? 했더니 학교 선생님들한테 추천서, recommendation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에세이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줄도 몰랐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는 그럼 아빠로서 무엇을 해 주었나? National Honor Society에 들어간다는 것조차도 몰랐고요. 근데 오히려 그 애를 볼 때면 야, 공부 좀 해라. 공부. Study. 그리고 이왕 좀 시간 나면 엄마 도와서 집안일 좀 해라 라고 그런 잔소리한 제 모습만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학생 때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야 그런 데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저희 딸을 봤을 때 결코 아린이가 공부를 그렇게 특출나게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물어봤어요. 아린아, 그 National Honor Society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거 외에 또 다른 거, 뭐 운동을 잘한다든지 다른 캐리고리도 있지 않냐? 그랬더니 아린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자기도 잘 모르겠어. 그 National Honor Society는 하나고 근데 이번에 자기보다 훨씬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좋고 한 친구들도 못 들어갔는데 자기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제가 그 편지를 읽고 또 아린이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생각도 하지 않은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바로 정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책임지시는,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위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구절들이 드리는 줄 아세요? 저희 딸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문둥병자 가운데 한 명, 그가 다른 아홉 사람들과 같이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둥병 고침 받는 것은 기대를 했더라도 이 한 사람이 나중에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까지 처음부터 기대를 했을까요? 이 한 문둥병자는 고침을 받은 다음에 다른 아홉 사람은 그냥 자기들 갈 곳으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갔지만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하러 찾아 나왔을 때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바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명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밝은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 이번 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들에게 가장 큰 감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우리에게 감사로 표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자기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열 사람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이 열 명 중에 그 한 명에게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한 사람? 문둥병을 고치려는 자기의 소원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은 열 명 중에 단지 한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문둥병에서 나음을 얻은 다른 아홉 명과 결코 똑같지가 않았습니다. 왜?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은혜를 말로만 감사합니다. 말로만 땡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감사를 표현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감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자기의 삶 속에 가장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았다. 이 은혜라는 그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내려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믿습니까? 은혜를 주신 분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또 사모하고 실제로 은혜를 받으면, 받은 다음에 그분에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문둥병자는 문둥병이 사라진 후에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 주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감사절인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로 주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그러한 우리 모든 리아이빌리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종교의 박해를 받기를 시작하니까 자유롭게 예수를 믿고 싶은데 나라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어려움을 주니까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자기 나라, 자기 땅을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청교도들이라고, 퓨리튼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 사람들이 120명이 1620년 9월 16일에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영국을 출발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이 It took 65 days. 65일 동안의 그 긴 여정을 통해서 그때 1620년 12월 21일에 신대륙 이 미국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저기 여기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면 Massachusetts라는 주의 플리머스라는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배를 타고 120명의 사람들이 떠났는데 배 안에서 그 여러 가지 병들이 걸리고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대륙에 도착해서 그 땅에서 새롭게 자기의 삶을 정착하는 것이 셋틀다운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그마치 44명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자기들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첫 예배를 드린 때가 바로 1621년 10월의 어느 날 지금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절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북적북적하면서 배부르게 먹는 걸, 그걸 제일 많이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또 이런 생각들 하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 우리 여성분들, 우리 가정의 며느리 되시는 분들, 추수감사절이라는 큰 명절을 앞에 두고 도대체 올해는 우리 집에 몇십 명이 몰려온다는 거야. 도대체 누구누구들이 온다는 거야. 이번 추수감사절은 좀 전체가 다 모이지 않고 좀 각자 알아서 그렇게 지내면 안 될까? 아, 지금부터 그 많은 사람들 음식 준비할 생각하니까 힘들다, 벌써부터.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코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무엇을 먹는 것, 또 사람들과 같이 한자리에 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그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문둥병자가 구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둥병 고친 데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길을 갔는데, 그러기 바빴는데 이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러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더 큰 은혜, 더 큰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묵상한 우리 시편 18편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어둠 가운데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친히 밝혀주셨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진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오직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길을 달릴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을 달리는 그 과정이, 그 순간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달릴 수 있도록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감사를 우리는 주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속에서 새롭게 제가 깨달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전에 번역에 보면 거기 상, 새 번역에는 상을 차려주시고 했는데 전에는 어떻게 풀이됐죠? 상을 베푸시고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상을 베푸시고라는 게 뭐 학교에서 개근상 주는 거, 우등상 주는 거, 모범 시민상 주는 그러한 리워드를 주시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 번역을 보면서 제대로 이해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번역됐죠? 상을 차려주시고, 영어에 보면 prepare a table before me. 무슨 뜻이죠, 여러분? 리워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진수 성찬을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앞에서 진수 성찬을 차려주신다. 특별히 그 내가 있는 그 앞에 누가 또 있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이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You anointed my head with oil.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무엇입니까? 이 기름은,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중동 지방에서 아주 귀하게 쓰이는 향유, perfume, fragrance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 어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옆에서 사람들이 그 여자가 그렇게 하는 거를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저렇게 비싸고 값어치 있는 걸 왜 저렇게 한 번에 전부 다 낭비를 하냐고. Why she wasting?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마가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한 것이 자기에게 good work, 좋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도대체 무엇이 무엇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하셨습니까? 이 여자는 지금까지 자기가 받은 은혜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서스름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끝나시기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지는 것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더 많은 감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입니까? 어제 생명의 삶 묵상하신 가운데 그 예화란에 이런 예화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3대 테너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테너 호세 카레라스가 한국 공연을 왔는데, 그 호세 카레라스가 묵은 지낸 호텔방에서 그는 더운 여름날 공연을 하러 왔는데 호텔방의 에어컨을 한 번도 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혹시 잠을 자다가 에어컨 소리 때문에 자기가 잠을 설치게 되면은 그 다음날 공연에 지장이 될까봐 아예 에어컨을 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한국의 그 유명한 테너 중에서 최현수 씨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어디 연주를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연습을 하는데, 연주를 앞두고 연습을 하는데 차 속에 들어가서 에어컨을 켜놓고 연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실제 연주를 할 때 혹시 그 연주하는 연주장에 에어컨이 자기를 향해서 바로 나오지 않을까, 에어컨 바람이 자기한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연주가 방해를 받지 않을까, 실전을 앞두고 미리 그렇게 연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호세 카레라스나 최현수 씨를 상대한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 역시 프로들은 다르다. 프로는 다르구나. 여러분, 감을 좀 잡으시겠습니까? 제가 그 예화를 읽으면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제는 더 이상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머추럴한, 성숙한 프로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In every circumstances.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내가 비록 생각하는 일들이 잘 될 때도 있지만 내가 마음에 원하고 생각한 그 일들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더욱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프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할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6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든 리아이밸리 식구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감사한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찬식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에 나와주시고요.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헤아리면서 우리 그 찬양 1절 감사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